여러분, 혹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제도 중 하나인 노예제가요, 수천 년 전에 어느 텐트 안에서 벌어진 숙취와 관련된 단 두 줄짜리 고대 문헌 구절 때문에 정당화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정말 끔찍한 역사적 비극이죠.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19세기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누군가의 그 저주를 핑계로 아프리카인들을 사슬로 묶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맞습니다. 표면적인 텍스트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돋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소스 코드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심층 탐구할 자료는 로버트 바노이의 구약 역사 강의인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6장에서 9장. 바로 그 유명한 대홍수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랑 성경의 평행 이론을 좀 해부해 볼 거고요. 또 홍수 이후 세상에 세워진 새로운 규칙들의 진짜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하게 오용되었던 그 가나안의 저주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까지 싹 다 파헤쳐보죠. 자, 그럼 대홍수 이야기의 평행 이론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성경의 노아 이야기하고 길가메시 서사시의 우트나피스 팀, 혹은 뭐 아트라하시스나 지우스드라 같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그 뼈대가 마치 하나의 설계도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똑같잖아요.
완전히 동일하죠. 신이 인간의 타락에 분노해서 거대한 홍수를 계획하고 한 사람한테 배를 만들어라고 지시한 다음에 동물들을 태워서 생존하게 한다는 그 기본 플롯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두 텍스트의 승객 명단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라 보인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의 노아는 자기 부부랑 세 아들 부부, 그러니까 딱 8명이라는 극소수의 가족만 방주에 태우거든요. 근데 반면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우트나피시 팀은 좀 다릅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들은 물론이고요.
배를 만든 기술자들도 태우죠.
네, 기술자에다가 막 금과 은, 심지어 뱃사공까지 싹 다 태워버려요. 약간 무슨 거대한 기업의 워크숍이나 문명 보존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 승객 명단의 차이가 바로 두 문헌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를 폭로하는 지점입니다.
세계관의 차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방주의 목적은 인간 문명과 인프라의 보존입니다.
아, 인프라 보존.
네, 기술자하고 금은보화를 싣는다는 것 자체가 홍수 이후에 즉각적으로 도시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아주 물질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성정은 어떤가요?
반면에 성경의 기록은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 집중합니다. 문명의 기술이 아니라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남은 자들의 생물학적 보존만이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승객이 8명으로 제한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야기의 골격은 공유하지만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철학적 영혼은 이토록 다르다는 거죠.
와, 철학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디테일에서도 아주 묘한 차이가 갈리더라고요. 홍수가 끝나갈 무렵에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려고 새를 날려보내는 장면 있잖아요.
네, 두 텍스트 모두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노아는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연속해서 세 번 날립니다.
총 네 번을 날린 셈이죠.
네, 반면에 우투나피쉬 팀은 비둘기, 제비, 그리고 마지막에 까마귀를 날려요. 순서가 다르죠. 여기서 알렉산더 하이델의 분석을 보면 이 순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치밀한 생물학적 논리가 숨어 있죠.
생물학적으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맹금류에 가깝고 생명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물에 떠다니는 동물의 사체만 있어도 생존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비둘기나 제비는 식물이 자라나야 생존할 수 있는 연약한 조류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이델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순서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아, 논리적 결함이요?
네. 우투나피시 팀의 순서대로라면 아직 척박하고 물이 덜 빠진 환경에 가장 연약한 비둘기와 제비를 먼저 내보낸 셈이 되거든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마치 바깥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려고 튼튼한 정찰용 드론을 놔두고 바람 불면 바로 찢어질 종이비행기부터 창밖으로 날려보낸 꼴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노아가 튼튼한 까마귀를 먼저 보내서 1차 정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통해 육지에 식물이 자라났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이 공기역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훨씬 말이 되죠.
아, 완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논리적 정합성까지 다른 이 이야기들, 도대체 누가 먼저 쓴 걸까요?
그게 바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기원 논쟁을 불러일으킨 지점입니다.
연대기적으로만 따지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어 텍스트가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기원전 1200년경에 쓰인 성경보다 물리적으로는 훨씬 먼저 존재했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가설이 충돌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대를 근거로 성경이 메소포타미아 문헌을 베꼈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문헌이 셈족의 원시 기록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알버트 클레이 같은 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원론적 문제를 제기하죠.
아, 클레이가 제시한 그 비유, 저 그거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셰익스피어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00년 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발견했는데 그게 하필 독일어 번역본이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장 먼저 발굴된 유물이라고 해서 셰익스피어가 독일인이었다고 결론 내리는 건 완전히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문헌학적 연구에서 물리적 발견 시기가 곧 원본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낸 겁니다.
진짜 통쾌한 반박이네요.
더구나 하이델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단순히 바빌로니아 이야기를 차용했다면 우리가 앞서 분석한 그 심오한 신학적, 철학적 차이가 왜 그토록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베꼈다면 세계관이나 디테일까지 비슷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폰 라드 같은 신학자나 많은 인류학자들은 세 번째 가설에 무게를 둡니다.
세 번째라면 공통의 기원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네. 두 텍스트 모두 더 오래된 공통의 기원, 즉 전승되어 온 실제 사건이나 원시 서사에서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류학자들의 확산 이론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고대 문화권에 다 홍수 이야기가 있으니까 온 지구가 물에 잠긴 게 역사적 팩트라고 주장하잖아요.
아주 흔한 주장이죠.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이야기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정보 확산의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아, 그냥 이야기가 퍼진 거다?
네.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류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조가 바로 마법의 도주 모티프입니다.
마법의 도주요? 그게 어떤 건가요?
주인공이 괴물이나 마녀에게 쫓기면서 어깨 너머로 물건을 던지면 그게 거대한 장애물로 변하는 이야기 구조 있잖아요. 빛을 던지면 울창한 가시덤불 숲이 되고 거울을 던지면 거대한 호수가 되어서 추격자를 막는 식이죠.
아, 알아요. 어릴 때 전래동화에서 많이 본 구조네요.
흥미로운 건 이 서사 구조가 유럽의 민담, 아시아, 북미 원주민, 심지어 에스키모 사회에서도 거의 동일한 골격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와, 에스키모 사회까지요? 굳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괴물한테 쫓긴 적이 없더라도 기가 막히게 재밌고 충격적인 이야기 구조는 인터넷이나 인쇄 매체가 없던 시절에도 대륙을 건너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역에 따라 주인공이 던지는 물건이 빛이나 뭐 수수팥떡으로 바뀔 순 있어도 뼈대는 고스란히 유지되면서요. 홍수 이야기 역시 이런 문화적 전파 경로를 탔을 가능성이 농후하겠네요.
맞습니다. 홍수라는 자연재해 자체가 고대인들에게 가장 파괴적인 원형적 공포였으니까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지적 홍수의 서사가 무역로와 유목민의 이동 경로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각 문화의 색채를 입었을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사건의 실제 규모가 전 지구적이든 국지적이든 간에 적어도 성경 텍스트 내부에서 이 홍수는 세상을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절대적인 분기점입니다. 모든 것이 물에 씻겨 내려간 텅 빈 지구에 노아 일가다 발을 디뎠을 때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주어지거든요.
창세기 9장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네. 인류를 향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엄격한 금지 조항이 붙잖아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조항이죠.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육식의 허용이 단순히 메뉴의 확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동물을 죽여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생명의 근원인 피를 금지함으로써 그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절대적인 경계선을 그은 겁니다.
피 속에 무슨 특별한 세균이 있어서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닐게고요.
하하, 위생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학적인 장시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생명이 피에 있다.
네. 구약의 시스템에서 피는 훗날 제단 위에 뿌려져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거룩한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신학 용어로 이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부르죠.
구속사적 관점이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규칙들이 단순한 식생활 통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앞으로 이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가르치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와,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리고 동물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주 강력한 규칙이 하나 세워지잖아요. 바로 사형제도의 도입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구절이죠.
네, 언뜻 들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인 복수극처럼 들리거든요. 심지어 홍수 이전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오히려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어서 보호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대조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왜 홍수 이후에는 이렇게 가혹한 피해 법을 세우셨을까요?
그 논리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텍스트의 다음 구절을 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네. 살인자에 대한 처형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정의의 집행이라는 뜻입니다. 홍수 이전 세상이 멸망한 근본 원인이 폭력이 온 땅에 가득 차서 통제 불능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리셋된 세상에서는 개인의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대신에 공동체의 생명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형태의 정부 제도를 최초로 위임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약의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정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칼을 휘두를 권세를 가졌다고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한 거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였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규칙과 함께 하늘에는 조약의 도장처럼 무지개가 새겨집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말이죠.
네, 텍스트에는 내가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볼 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적혀 있죠.
네, 이 부분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메모장처럼 붙여둔 건 아닐 텐데요.
아,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는 표현이 바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인동형론적 묘사입니다.
신인동형론적이요?
인간의 형태나 감정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뜻이죠.
네, 무한한 신이 스스로 기억력을 돕기 위해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낄 때마다 또다시 온 세상이 물에 잠길까 봐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노아와 인류를 위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안심시켜주는 언어적, 시각적 장치입니다.
아, 마치 우주적인 포스트잇 같은 거네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 조약의 증표를 하늘에 딱 걸어둠으로써 이 지구가 안전한 무대로 보존될 것임을 확증해 주신 거군요.
네, 완벽한 보증서죠.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 생명 존중의 법, 그리고 멸망은 없다는 확실한 보증서까지. 리셋된 세계의 출발은 진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물청소했다고 해서 그 안에 남은 인간의 본성까지 소독된 것은 아니었나 봐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홍수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후대에 가장 비극적으로 오용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노아의 장막 사건이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고 그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폭로하듯 알리죠.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그 정건한 행동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잠에서 깬 노아의 반응이에요. 노아는 분노에서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자신을 조롱한 아들 함이 아니잖아요.
네, 놀랍게도 함의 넷째 아들, 즉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에게로 향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요.
미국과 유럽의 노예제 옹호론자들은 이 저주의 화살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함이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라고 완전 억지를 부리면서 이 흑인들이 바로 성경에서 저주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운명인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이죠.
네, 이 구절 하나로 인간을 사고파는 그 끔찍한 행위가 신성한 섭리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자료 중에 J.R. 버스웰 3세의 역사적 분석이 있잖아요. 이 주장이 얼마나 지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조작이었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고 철저히 버스웰의 역사적 자료에 입각해서만 이 상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웰의 분석을 보면 노예 옹호론자들의 논리적 오류가 아주 명백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건가요?
고대 지리와 인류학적 증거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함의 후손들이 거주했다고 알려진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등의 고대 인구는 오늘날 노예로 끌려간 아프리카 흑인들과 동일한 인종적 정체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 애초에 인종적 연결고리가 없었군요.
더군다나 성경 텍스트가 명확하게 저주의 대상으로 지목한 가나안 족속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즉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 정착했거든요.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네요. 역사적 팩트나 지리적 맥락을 철저히 무시한 채로 그냥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적 이익 시스템인 흑인 노예제를 정당화하려고 성경의 특정 구절을 악의적으로 잘라내서 오려붙인 결과군요.
맞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텍스트 오용의 사례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의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노아는 죄를 지은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축복이나 저주는 단순히 술김에 내뱉는 화풀이가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법적이고 예언적인 선언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노아의 발언은 분노조절장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한 예언적 통찰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예언적 통찰이요?
함이 장막 안에서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수치를 즐기는 파렴치한 관능주의, 그리고 도덕적 불감증의 발로였죠. 노아는 함의 내면을 자리 잡은 그 타락한 성품의 씨앗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보았다.
네. 그리고 그 타락이 가장 극단적이고 끔찍한 형태로 만개할 대상이 바로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아, 텍스트가 연결되네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에 진입할 때 마주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묘사되잖아요.
아주 끔찍하죠.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 안에다가 수간,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종교 의식들이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장막 안에서 함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수백 년 뒤 가나안 족속이 저지를 그 거대한 도덕적 붕괴의 전조 증상을 미리 읽어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할아버지의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함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 스스로 도덕적 파멸의 길을 걸어갈 것임이 예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축복과 저주는 그 대상자의 성품과 미래 행동 양식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서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특정 행동 양식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증폭되어 나타날지에 대한 슬픈 예고편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예제 옹호론자들은 이 저주가 품고 있는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고와 예언적 맥락은 싹 지워버리고 오직 종들의 종이 되리라는 구절만 딱 뽑아내서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자료의 궤적을 쭉 짚어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대홍수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고대인들의 세계관 차이, 그리고 새를 날려보내는 순서 하나에도 담겨있는 생물학적 논리, 또 문헌의 물리적 나이가 기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셰익스피어 번역본의 교훈까지요.
네, 아주 방대한 여정이었죠.
네, 게다가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사형 제도와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안전장치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리셋의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서 벌어진 불경함 하나가 어떻게 수천 년 뒤에 인간을 노예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증폭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문서를 그것이 쓰인 본래의 역사적, 도덕적 맥락에서 뜯어내는 순간 문서는 언제나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그 오류를 수없이 반복해왔죠.
맞아요. 고대 텍스트의 미세한 디테일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인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가짜뉴스나 억지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법의 도주나 홍수 이야기의 전파 경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절 이야기죠.
네, 고대 인류는 인쇄기나 통신망 하나 없이도 오직 입에서 입으로 거대한 신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공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수천만 개의 알고리즘이 맞춤형 정보를 쏟아내고 단편적인 쇼츠와 리트윗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 21세기에 과연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 뒤 우리 시대를 발굴할 때 찾아낼 이 시대만의 전 지구적 신화는 무엇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정보를 거대한 뼈대로 삼고 어떤 맥락을 거세한 채 우리만의 왜곡된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클릭 한 번이 미래 누군가를 구속하는 새로운 가나안의 저주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통찰을 이어가 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뒤흔들 새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